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다 면류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금메달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브라질 리오에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죠. 여러가지 사연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도 매일같이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 딸 때도 기쁘지만 선수들이 정말 역경 가운데서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자랑스럽고 도전도 되고요. 또 아깝게 또 패해서 우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도 주는 그런 올림픽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온두라스라는 경기에서 져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안타깝죠. 우리 나우동 인사님 어째 계신가요? 나우동 인사님이 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아마 안타까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피지랑 우리가 경기를 해서 8-0으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피지라는 나라가 뭐 워낙 작은 나라이죠. 80만 명 인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라는 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역사가 없는 나라인데 지난 12일에 금메달을 땄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럭비 결승전에서 영국이랑 붙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럭비는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럭비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집에 럭비 선수의 그 유니폼이 걸려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럭비를 사랑하고 또 럭비를 잘합니다. 영국이 금메달 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피지가 영국이랑 겨뤄가지고 무려 43-7로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피지라는 나라는요, 영국의 연방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 영국의 속국인 그 나라가 어떻게 영국이랑 겨뤄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피지는요,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럭비를 좋아해가지고 80만 명의 사람이지만 선수만 해도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가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이제 던진 거죠. 감독도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뭐 선수들도 밥으로 먹기 힘드니까 다른 잡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는 그들이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 역경을 뚫고 금메달 땄을 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한국이 몇 등까지 갔죠? 몇 등까지 갔더라요? 그때 한 4등 갔나요? 나우동 인사님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이 계셔야 지금 이게 좀 풀어져 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한국 사람들이 다 미쳤죠, 그때.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오피스는 코리아 하면서 막 완전히 한국이 미쳤습니다. 빨간 색깔로 그냥 한국이 다 뒤덮이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나라도 그랬다는 거야.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다 나와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온 국민이 미쳐 날뛰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경기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쟁에 나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늘나라에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먼저 왔던 성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마다 정말 하늘날에는 너무나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거기 계신 천사들이 기뻐 안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을 때마다 하늘날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아프고 그런 일들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바로 경기가 다 끝나고 시작되서는 날이죠. 나는 하나님께 금메달을 받을까 은메달을 받을까 동메달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메달 없이 그냥 부경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면 좋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자식이 너무 잘 됐어. 그게 면류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학문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한다, 그분이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부러워 보기 많은가 봐, 그러면 그냥 하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린 것보다도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잘 된다, 그 잘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것이 복이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어느 분의 개원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원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개업하신 분들이 없어서 갈 일이 별로 없지만 개원예배를 드다가 언젠가서부터 제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원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잘 됐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업예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이 사업이 잘 된 것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개업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다름질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단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운동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1등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1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왕 내가 직분 받은 것, 이왕 내가 성도된 것 예수로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1등의 영광, 메달의 영광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1등할 수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도 1등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최선도 아는 사람이 1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1등 못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인가 다저스 구장에서 한국 선수가 이제 볼을 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보나마나 이거는 뭐 그냥 아웃입니다. 그래도 1루까지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보나마다 아웃이니까 그냥 설렁설렁 걸었다가 언론에서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선수로서 태도가 틀려먹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사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선수들도요 비록 아웃당할 그런 상황이 들더라도 그래도 선수로서 아웃다운이더라도 아웃다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아름다운 결과 멸관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근제 그 양궁 그 굉장했죠. 메달을 다 휩쓸었는데 그 양궁 선수들의 그 손을 찍은 그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진짜 여러분 손 마디마디가요 완전히 그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요. 이게 관절관절마다 이게 두꺼워요. 얼마나 땡겨가지고 쏘고 땡겨가지고 쏘고 그러는데 한국 양궁이 그렇게 금메달을 다 휩쓸은 거잖아요. 정말 예전전이 치열하답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올림픽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치열한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손마디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을 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발리가요. 딱 그 마디마디가 발가락 마디마디가 이게 툭툭 삐져나오고요. 비틀어지고요. 정말 괴물의 발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운 그 발레의 그 몸매를 드러내지만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피눈물 나게 최선을 다 연습했던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발레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할 때 직분자들에게 꼭 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임직하신 분들 많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권사님도 많으시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또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장 10절 말씀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 난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이 직분을 최소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멸관을 받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가 중요합니까? 절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약을 아무리 드셔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 지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또 맛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드시면 안 되잖아요. 참 나이가 들수록 내려놔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다 먹어서는 안 되고 아 이거는 내가 먹으면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건강에 해가 돼. 이런 것들 깨달으면서 양도 조절해야 되고 또 종류도 조절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 단어는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데 운동선수들에게는 절제가 필수거든요. 절제하지 못한 선수들은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수면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그 훈련받는 가운데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되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 경기를 하면서 그 선수 하나가 결승 진출을 앞두고 감독이 그냥 자기 나라로 보낸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결승 진출이 되니까 결정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술집에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적당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은 절제하지 못한 선수는 용납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그것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야, 절제를 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러 그냥 다닙니다. 아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가정에 머문 시간이 별로고 그렇게 다니기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당신 번 돈을 갖다 그렇게 막 돈 써대면은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게 되죠. 절제하라는 얘기는 가정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당신이 이제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즐거움을 당신 왜 뺏으려고 그러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좀 쓴다 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간섭하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잘못된 건데, 절제를 못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친구 만나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쓰는 것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죄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될 때는 뭐야, 가장 소중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건동 목사님 같은 그렇습니다. 최건동 목사님 그렇게 영혼 사랑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사모님과 애들이 도대체 당신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애들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녔던 분이 바로 최건동 목사님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모님이 견디다 못하니까 새 자식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갈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가서도 이 최건동 목사님에게는 그 영혼을 사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영원들을 구원했죠. 교회를 세웠죠. 주회정도를 세웠죠. 우리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금메달을,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른 줄 할 때에 목표치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는요, 내가 때려야 될 상대가 누군 줄 알아야지. 아, 이게 막 그냥 주먹질을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심판에 달려가지고 그냥 거 때렸다. 아,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정신 나간 권투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선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방 없이 이 주먹이 휘두르면요, 이게 굉장히 힘입니다. 저도 옛날에 권투 글러브가 그렇게 끼고 싶더라고. 참 신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권투 글러브를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상대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두 켤레를 사가지고 하나 우리 형님한테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이렇게 뭐 겨뤄봤는데요. 그게 보기랑 틀려요, 그게.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요. 한번 빵 치면은요, 별로 통증은 느끼지 않는데 온몸이 흔들려, 온몸이. 그리고 정신이 띵 합니다. 충격이 온몸에 그냥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되면은요, 카운터 편지 있죠. 우리 형님 한번 저, 한번 쾌우를 한번 쓰러뜨리고 싶더라고. 지금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좀 그게 한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 편지를 한번 확 날리잖아요. 그럼 카운터 편지는 진짜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모션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카운터 편지 한번 팍 날리면은요, 안 맞잖아요. 힘이 쭉쭉 빠집니다. 목표가 없는 삶. 힘이 빠진 다음에는 세상에 헛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대 에너지를 팍팍 쏟으면은요, 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일을 했구나라고 인정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금메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몸을 때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몸을 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쳐서 이겼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 소욕의 이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인해서 육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님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 신앙사는 것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들었습니다. 향방 없이 살아야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요. 설교는 저 자신도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실족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의 일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들어가지고 보도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판사는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휴가 때 밤늦게 전단지를 보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그때 마치 경찰이 단속이 들어가고 또 다시 자꾸 보니까는 아, 이 사람이 부장판사예요. 뉴스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뉴스거리 되죠. 그건 뭘 얘기냐면은 선과학을 잘한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정욕이 일어나다 보면은 거기에 지면은요 판사도 정말 부끄러운 짓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상상도 여러분 못한 일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표 수리 안 돼요. 사표 수리 되면은 이제 혜택들 있잖아요. 사표 내도 사표 수리 안 되고 파직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이득을 베네핏을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이 안 될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없는 줄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툭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깨어서 쳐서 복종케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지금 금요일날에는 갑자기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암 환자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래서 달려갔죠. 목사님이 예배 드려주면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많이 의지돼요. 속으로. 아, 그럼 우리 교회 나오지. 참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나고 안 나오는 거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필요로 하다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옛날과 제가 좀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플 때는 일단 이거 고쳐주시고 이게 우선이거든요.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일단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것이 이제 순서가 되는데 하나님 그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깨달음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혀 이랬습니다. 다 살기를 원하죠.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기도해도.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픈 사람 데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장이 먼저지만 하나님 입장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주의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육신을 만져주세요. 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느껴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할 때 그래 나 주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영이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뭐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의사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은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정말 저분은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수기도 받으면 나는 고침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의 가장 핵심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영혼에 역사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신녀의 역사가 있습니까? 신녀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신녀의 은사도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열렸을 때에 그 신녀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육신의 강건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요 신방 가서 예배를 때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저도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날 뭐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그냥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 목사님이 오시면은 제 마음이 설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이게 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통솔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굴이 환하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바쁘다 보면은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바쁜데 신앙생활 못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꾸 세상에 억압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바쁘고 사람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막 그러다 보면은요 영혼이 이제 점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 죄된 것들이 나를 매여서 이제 영적으로 자꾸만 압박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인 질병이 자꾸만 날 찾아와가지고 망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도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는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아 섭섭하다 아 정말 짱난다 뭐 화난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거는 주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단은요 합리적입니다. 네가 왜 화나야 되는지 네가 왜 속상해야 되는지 넌 충분히 이유가 있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 이성적 설득도 하면 거기에 감정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화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매이면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그리고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아주 고단수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에 맞춰서 사단의 시험 내게 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네가 충분히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풀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살면서 자꾸 그 이상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풀면 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정말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하, 그래요 나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여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을 빌면서 천국에 내가 갔을 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 받을까 은메달 받을까 동메달 받을까 아니면 메달을 아예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좀 제가 말씀드리면 금메달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아 그분들에 비교하면은 아 그래 나는 금메달 받을 만한 자격은 없고 은메달? 은메달도 저는 좀 과할 것 같아요. 동메달? 동메달 정도면 제가 감사함으로 그다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래도 동메달까지는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빛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종길 목사하고 이제 저를 부르면 그때 목사자도 한번 떼겠죠. 이종길 나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세워주고 저한테 동메달을 이렇게 걸어줄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면류관과 이 메달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그래도 제게 멸관을 씌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동메달 받은 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드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장로들이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구경하면서 나는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상대에서는 그 선수를 보면서 나는 어떤 메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 우리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난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밝은 얼굴로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다. 평생 잊지 못할 거 되겠죠. 정말 그것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도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